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20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20장은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잠언에 관한 그 부분들을 우리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장은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야, 참 귀하다. 아우, 내가 아직도 나이가 쉰이 되고, 뭐, 외순이 되고, 일흔이 되고, 이렇지만, 아, 이 말씀을 많이 모르고 있구나. 뭐,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은 사실상 불신자들은 이 잠언들로부터 아주 많은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잠언에는 보편적 진리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교훈한다면 기독교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곡 연구하면 어떤 사람의 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든지 하게 될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중립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폭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 폭음이라는 표현에는 역사를 통하여 술이 내포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참 뭐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내가 술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사실 핑계이기도 하지만 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술이 그 어떤 요인보다도 민족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들을 파멸, 파괴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지요. 20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미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신약에 나오는 포도주가 독주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정말 독주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독주로 만드는 분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본질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따뜻한 기후 아래서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 놓기만 하면 곧 발효가 되는 방식으로 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면요. 그러나 가나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불과 몇 초 만에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주님이 누구이신가가 그 안에서 설명이 된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주는 발효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누룩이 있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 때에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효는 누룩의 작용이며 누룩은 빵을 비롯한 모든 음식에서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빵과 음료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독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죄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에 있어서 함정에 빠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좀 안 좋은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 뭐 보면은 아 참 그래요. 이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여서 이런 표현 한다기보다도 타보면 한잔 하는 거로 이렇게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런 문화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범죄가 일어나는 그 거의 배경에는 술 문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약에 손가게 되고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술 취함으로 노아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취하는 것은 꼭 문제를 일으켰단 말씀이죠. 술은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가치가 있지만 음료수적 마시는 순간부터 위험한 물질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악영향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심각하게 제시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괴물과 대항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그가 다툼과 긴장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보응해야 할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투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부드러운 합리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좋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참 이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조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 농사하는 계절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온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은 이 봄에 파종할 땅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겨울이 춥다고 말하면서 난로가에만 앉아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뜻해질 때는 이미 밭을 갈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이죠. 그때는 파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 말씀을 보고 매기 목사님이 하나의 유머를 실었는데 이런 유머를 실었어요. 여기에 지붕이 새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가 지붕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비가 올 때 지붕에 올라가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지붕이 새지 않으니까 지붕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비가 오면 지붕이 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기 때문에 지붕에 또 올라가기 싫은 것이죠. 이런 어떤 유머를 실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잠언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나 선이나 도덕적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는 거다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에서 주제는 인자함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중심된 표현은 완전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왕국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여기에서 중심된 표현은 깨끗하게 그리고 정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 그냥 넘어갈게요. 12절을 봐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참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머리를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귀와 눈을 주셨지 않습니까?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생활에 유익을 주고 충고를 줍니다. 이 잠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위대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선 누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였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이란 말이죠. 아무리 요람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연구를 보니까 유아들도 화를 낸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교훈하고 깨우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20장 13절로 가보실까요? 네,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양식에 족하리라. 이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일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냥 떠들썩하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의 교훈, 가르침은 그거예요. 주의 재림을 알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의미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여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고 하는 게 그게 될성 싶어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아주 뭐랄까 좀 우습다, 성경을 보면서 우습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보이기는 보여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뭐 타이어가 왜 거기 달려 있어요? 저쪽에 달려 있죠요. 뭐 모터 소리가 별로 이 엔진 소리가 별로 좋지 못한데요. 왜 뒤쪽에 의자는 저렇게 그냥 조그맣게 만들지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충분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판매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이상할 거라고요. 사는 사람은 그 정도의 지불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겠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주인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차를 몰고 만약에 집에 와서 아내와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옳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치 감각은 모두 다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소유를 가지고 또 뭐랄까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16절을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어 잡힐지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거래할 때 뭐 대개 보면 그만한 가치가 뭐 이렇게 잘 주어지지 않을 땐 담보로 잡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런 말씀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을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여서 얻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19절이에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면전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흔히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죠. 뒷담화한다 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이러고 말이죠.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거. 아 그런 사람 성경은 사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20절을 볼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러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자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부모님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면 그저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드러내고 강조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려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24절로 가보세요. 사람들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모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상적인 결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처럼 감상적인 결단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사람의 영혼은 등불 곧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등불에 불과하여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5처녀는 지혜로웠으나 5처녀는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등불만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서 단지 기름, 즉 성령이 없으면 비출 수가 없습니다. 29절 볼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심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마 요 잠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나이답게 행동하고 나이답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씩씩하고 힘이 넘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그 어떤 기계, 또 젊은이들의 어떤 용맹, 씩씩함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발, 이 흰머리는 지혜를 나타낸다. 연세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지략을 또한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장은 잠언에서 가장 훌륭한 장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보시죠. 1절을 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애굽의 바로나 뭐 바벨론의 왕 로마의 시저 뭐 그리고 역사상에 존재했던 뭐 누구예요? 뭐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 뭐 스탈린,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2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세상에 있었던 여러 위대한 통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내 사전에는 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뭐 서대문만 가더라도 뭐 독립문이 있고 3.1절 때 독립선언문이 있고 5등은 자애와 자애아 뭐 조선의 자주 독립국인과 뭐 잘 못 외우겠네요. 뭐 그렇게 뭐 학교 때 외웠던 게 있잖아요. 독립선언문이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선포할 수 있는 단서로 사용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시켜줘야 되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진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왕의 손에 있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산허리를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꾸시는 것처럼 그의 생각을 조종하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보시면 마치 보에 물이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통치자 또는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근자의 우리나라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참 우리 민족만큼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참 우리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위정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육자회담이니 뭐 다른 어떤 방법, 정치, 경제적으로 뭐 특사를 보내서 이 민족의 통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보다도 오만여 교회가 뭉치고 위정자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